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갖는 데 이어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취재할 남측 취재진 명단을 북측에 다시 통보하려 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취재진은 북한이 지정한 5개국 취재진의 집결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전략폭격기 전개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리 코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폭격기의 남중국해 전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는 검증할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은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우리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공군은 18일 H-6K 등 폭격기 여러 대가 남중국해에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에 전략 폭격기를 착륙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북한과의 국경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점점 더 구멍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북한이 매우 성공적이길 바라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슨 협상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야권의 선거 불참과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치러진 남미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90% 이상 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68%의 득표율을 기록한 마두로 대통령이 21%를 득표한 엘리 팔콘 후보를 크게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이 발표된 뒤 마두로 대통령은 대통령 궁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혁명은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임기 중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엘리 팔콘 후보는 부정하게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선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연방수사국 FBI 요원이 자신의 선거 캠프에 대해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찰 활동을 벌인 데 대해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연방수사국이나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트럼프 캠프에 침투했거나 감시했는지 또 그런 요구와 요청들이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에게서 있었는지 조사하도록 내일 법무부에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누구라도 부적절한 목적으로 대선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침투하거나 감시했다면 그것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시 휴전에 나섰던 시리아 친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와 다시 교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경TV는 이날 다마스쿠스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전날 일시 휴전이 시행됐지만 시리아군이 마지막 남은 IS들을 겨냥해 폭격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주말 신장 수술을 받은 지 닷새 만에 퇴원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14일 양성 신장 질환 증세를 보여서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받았고 이후 합병증 없이 회복이 잘 됐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의 퇴원을 환영하면서 인터넷 트위터에 멋진 우리의 영부인이 백악관으로 돌아와 기쁘다며 아내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쾌유를 위한 기도와 응원에 감사한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인데요. 마침 한국에서는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부의 해체를 막아야 고령화와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된 이 부부의 날은 10년 전 대통령령이 내린 어엿한 법정 기념일로 오늘 하루 한국 전역에서는 부부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1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차차 흐려져서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읽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0도, 신의주는 12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도에서 22도, 함흥은 9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넷 킹 콜이 부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말했지만 사랑을 모를 만큼 어리진 않다고 노래하는 Too Young 들어보시죠.
They try to tell us we're too young. Too young to really be in love. They say that love's a word we've only heard, but can't begin to know the meaning of. And yet we're not too young to know this love will last, though years may go. And then someday they may recall we were not too young at all. not too young to know. This love will last, though years may go. And then someday they may recall we were not too young at 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신규 관세 시행을 보류합니다. 두 나라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진행한 고위급 통상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문도 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됐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대학 입시 과열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매기려던 관세들을 보류한다고요?
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관세 시행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통상 환경을 재설정하는 뼈대를 짜고 있다면서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잇따라 내놓은 이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모두 실행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3일이 였는데요.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간 500억 달러 물량의 중국산 기술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문건에 서명했고요. 곧이어 연 1000억 달러 제품에 추가 관세를 검토하라고도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당분간 발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의 고위급 경제통상대표단이 워싱턴 에 와서 미국 통상 당국과 협상 후에 합의문을 낸 후속 조치입니다.
네. 자, 미중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양국 협상단은 19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현저하게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법으로 중국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중국이 구매를 늘릴 분야는 주로 에너지와 농산물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어진 성명에서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특허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과 규제를 고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중국이 엄청난 물량의 농산물을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미국 농민들에게 몇 년 사이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이번 합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네, 자, 주로 미국이 요구한 것들을 중국이 수용하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감축 또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이 두 가지 모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줄곧 미국 정부가 중국 쪽에 요구해왔던 것들인데요. 이번 협상이 일단 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속을 챙긴 건 정작 중국이라는 분석이 미중 두 나라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협상을 주도한 것 같지만 실속은 중국이 챙겼다.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제목의 관련 기사를 통해서 이번 합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우선 양국 공동성명에서 대중국 무역 적자를 막연하게 줄인다고만 했을 뿐 얼마나 줄일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2천억 달러를 줄여야 한다고 중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이 같은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성명에 명시하지 못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2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감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협상 막바지였던 지난 금요일 언론에 밝혔지만 중국 정부가 즉각 이를 부인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미국 언론이 본 문제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적자를 줄이는 방법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중국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리기로 한 게 중국 입장에서는 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곳이라서 어차피 에너지 사용이 늘고 고기 소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건 어차피 중국 쪽에서도 필요한 일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짚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법을 고쳐서 노력한다는 식으로 원론적으로 합의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예, 집권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열어 돌려서 미 통상당국을 성토했습니다. 중국은 이 지식재산권을 계속 절취할 수 있도록 놔두면서 관세를 보류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왜 항상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속임수에 놀아나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통상대치의 원인이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아니고 이 갈등의 일시적 봉합일 뿐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이 대중국 강경책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는 중입니다.
네, 자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중국은 이번 합의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자 관련 기사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이 무역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면서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한 것은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라 국가의 장기 발전과 인민 생활을 충족시키는 시대적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도 공동성명 발표 당일 19일 두 나라가 서로 무역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이번 두 나라 간의 합의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고 양국 정부는 꾸준히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리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우리 중국 정부는 양국 통상 관계에 더 많은 우여곡절이 나타나길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양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두 나라 정부가 더 잘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고율 관세와 보복 관세 계획을 주고받던 경제 규모 1, 2위 국가들이 합의를 본 건데 이 세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좋습니다. 미중 무역 대치가 일단 완화되는 데 따라서 세계 증시와 국제 유가, 미국 달러화 가치가 함께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미 국채 수익률 상승에 힘입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6개 세계 주요 통화 대비 0.4%가량 가치가 높아졌고요. 또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4% 올랐습니다. 또 세계 각국 기업들이 상장된 미국 뉴욕 증시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미중 통상 당국 간 합의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주요 경제 매체들이 일제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군요.
네, 극심한 경제난과 독재 논란 속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정권 퇴진 운동이 진행된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약 68% 득표율로 재선됐습니다. 내년 1월에 시작되는 새 임기 6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민중이 승리했다고 자평하면서 당선을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조기 대선 실시를 결정했을 때부터 베네수엘라 야당은 이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유력 야권 후보들을 포함해서 이 20여 개 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 선관위에 따르면 득표율이 46%에 그쳐서 이 대통령 선거치고는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2위 득표한 엘리 팔콘 전 라라 주지사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팔콘 주지사 측과 지지자들은 연말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앞서 미국 정부는 이번 베네수엘라 조기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선거 당일 베네수엘라를 지켜보고 있다. 엉터리 선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 수감 중인 미국인 조슈아 홀트 씨의 석방을 요구했는데요. 주요 20개국 G20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지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도 미국은 이번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제재도 단행한다고 하죠.
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제재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국민이 아니라 부패한 베네수엘라의 정권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선거를 통해 이른바 재헌의회를 출범시킨 직후에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베네수엘라 정권 요인들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경제난과 독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현재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 베네수엘라는 이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남미 최고 부자 나라로 꼽혔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실정이 겹치면서 국민 상당수가 식량과 생활필수품 부족 사태에 내몰리면서 경제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사회와 야당들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마두로 정권은 앞서 말씀드린 재헌의회 선거와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반면에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웃 콜롬비아 등으로 탈출한 상태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대학 입시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중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중국 교육부가 올해부터 대학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추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천바오성 중국 교육부장은 최근 전국회의 석상에서 만일 이 같은 방침을 위반할 경우 심각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교육관 당국은 또한 지방당국이나 학교가 입학률을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네. 자, 중국 교육당국이 왜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까?
중국 대학 입학 시험은 흔히 가오카오 시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쟁이 치열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이 인구 대국인 만큼 대학에 입학하려는 응시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그만큼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학 입학 수석자들을 주앙유안, 즉 장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원들에게 쏠리는 지나친 관심과 선전이 전체 중국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네, 사실 장원이란 말은 한국에서도 좀 익숙한 단어죠.
그렇죠. 이 고대 중국 수나라 때 있었던 시험 때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 젊은 천재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숭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날에 이들 장원들은 각 학교나 지방정부의 평판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교육 전문가들은 장원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시험지향적인 교육 시스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원들에게 주는 혜택도 엄청나다면서요.
네, 이 대중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의 찬사와 환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자동차를 주거나 심지어 집을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 장원들은 거액의 사례를 받고 교육기관이나 기업들의 홍보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장원 응답자의 70%는 이런 기업 홍보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방 교육당국도 현재 학생들의 가오카오 성적 결과를 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해서 그 지방에서 장원이 나오면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선전과 홍보하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교육 당국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면 개발을 위한 교육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 노력을 벌여왔는데요. 하지만 이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소득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목표와 처벌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이 빈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처벌 지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 FBI가 트럼프 캠프에 정보원을 심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데이트 신청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영어 단어 소리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백악관도 이에 동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 또는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트럼프 선거 캠프에 침투했거나 사찰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내일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그런 요구나 요청이 오바마 행정부 내부 사람들에게서 나온 건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걸까요?
네, 몇몇 언론의 보도에 따른 건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FBI 정보원이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 측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위터에 FBI 요원이 트럼프 선거 사무실에 정치적 목적으로 침투했다는 보도들이 있다. 이런 글을 올리고 사실이라면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FBI 정보원 협의를 받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졌습니까?
뭐 확인된 건 아닌데요. 일부 언론은 미국 태생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73살 스테판 헬퍼 교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헬퍼 교수는 앞서 세계의 다른 공화당 행정부를 위해서도 일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자, 법무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감사실에 조사를 즉각 지시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부적절한 목적으로 대선 후보 캠프에 침투하거나 캠프 관계자를 감시한 일이 있다면 사실 여부를 알아내야 하고 또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를 언급했거든요.
네.
이 전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심각한 개입이라는 건데요. 토미 비에터 전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의 조사를 위해서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는 글을 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넘어서는 안 돼야 하는 그런 선을 넘었다는 얘기죠.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일했던 네드 프라이스 씨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VOA 기자에게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유로 정책과 법 집행 사이의 방화벽을 공식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사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수사를 지시하거나 FBI 정보원의 신원 또는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등 법무부 지도자들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등이 이런 지시를 따를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자 현재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가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러시아와의 사이에 공모는 없었다면서 마녀 사냥이라고 계속 비판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면서 조금 있으면 그 비용이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부패 의혹은 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뉴욕시장을 지낸 루돌프 줄리아니 씨가 조사 마무리 시점을 언급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어제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뮬러 특검이 오는 9월 1일까지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뮬러 특검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특검 수사가 11월까지 계속될 경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 텍사스주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관련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이날 오전 이 학교 학생이 미술실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요. 사망자 가운데 8명은 학생이고 2명은 교직원이었습니다. 당국이 이 학교 학생인 17살 디미트리오스 파고티스 군을 용의자로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요. 이 파고티스 군은 이날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네,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뭐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파고티스 군이 자신이 싫어하는 학생들을 목표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나 피셔라는 숨진 여학생의 어머니는 딸이 용의자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해서 살해당했다고 말했는데요. 용의자가 몇 달 동안 사귀자고 딸에게 졸랐는데 아무리 거부해도 말을 듣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망신을 좀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 용의자가 딸에게 제일 먼저 총을 쐈다고 이 여성은 주장했습니다.
예, 이 파고티스 군 평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뭐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뭐 말수는 적은 편이지만 뭐 이상하게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공부도 제법 잘하고 뭐 학교 미식 축구 선수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예.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봐도 뭐 크게 특이하게 수상한 점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며칠 전에 이 살해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의미인 Born to Kill이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 원래 용의자가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와 손전화에 이 범행 계획을 자세하게 쓴 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행 후 경찰에 투항했는데요. 현재 이 용의자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용의자가 이 아버지의 총을 또 범행에 사용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용의자의 가족 역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똑똑하고 매우 다정한 소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당국은 총기 소지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총기를 잘 간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현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 10시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묵념 시간을 갖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생자 장례식도 치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파키스탄 학생의 장례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이 파키스탄 학생이 그러니까 외국인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17살 사비카 쉐이크 양인데요. 지난해 8월부터 교환학생으로 이 산타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2주만 있으면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쉐이크 양은 미국에 친척이 아무도 없는데요. 하지만 이 쉐이크 양이 머물렀던 민박 가정 그리고 지역 이슬람 단체에서 장례식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어제 장례식에는 에버 주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해서 약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이 총기 규제 논란으로 번지곤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월에 역시 총격 사건을 겪은 플로리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 총기 규제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가 또 교사 무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총을 소지한 교사들이 있었더라면 범인을 더 빨리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자, 교사들이 무장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월에 플로리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후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교사들에게 보수를 더 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 경험이 있거나 특수 훈련을 받은 교사에 한한다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한 영어 단어의 소리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데 백악관도 이 논쟁에 동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영어 단어 하나가 어떻게 들리는가를 놓고 현재 SNA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백악관도 지난 17일 올린 영상을 통해 이 논쟁에 동참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Laurel. Laurel.
네, 진행자는 Laurel. 지금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로럴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저도 이 로럴로 들리는데 이 원래 이 단어가 이 월계수과의 관목을 뜻하는 로럴이라는 단어가 맞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야니로 들린다고 합니다. 이 음성 원본은 단어를 해설해주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실려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다르게 들린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이걸 SNS에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투표해자고 한 뒤부터 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로럴 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야니로 들린다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네, 전문가들은 사람마다 이 주파수가 높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듣고도 이 고음이 먼저 들리는 사람은 야니로 들리고요. 그리고 저음이 먼저 들리는 사람은 로럴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은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이 로럴로 들리는 사람이 야니로 들린다는 사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둘 다 들리지 않는다거나 처음엔 로럴로 들리다가 또 나중에는 야니로 바뀐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좀 흥미로운데요. 자, 백악관도 이 논쟁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백악관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이 올린 영상에는 이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나옵니다.
So clearly Laurel.
It's Laurel.
Definitely Laurel. 네, 이방카 트럼프 고문은 이 분명히 로럴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켈리앤 코너웨이 선임 고문은 로럴이 맞다고 말을 했지만 뭐 대통령이 원한다면 야니로 들린다고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농담을 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이 백악관 대변인의 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변인의 말에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예.
일부 언론이 샌더스 대변인이 로럴이라고 들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재미있는 대답이 나옵니다.
Clearly you're getting your information from CNN because that's fake news. All I hear is Yanni.
네, 가짜 뉴스에서 그렇게 전화했나 보다면서 자신은 분명하게 야니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미국 주류 언론을 백악관이 자주 이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를 빗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영상 말미에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등장합니다.
Who's Yanni?
I hear Covfefe.
네, 펜스 부통령은 야니가 누구냐고 반문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서 단호한 목소리로 코프페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예, 코프페피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새벽 이 트위터에 정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도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커버리지의 오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무슨 뜻인지 여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논란이 되는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유머로 넘긴 건데요. 어쨌든 이번 이 백악관 동영상은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의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어두운 밤 달빛 아래 춤추며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노래하는 세라 헤이즈의 Moonshine 들어보시죠.
Cars and stop signs, streets that look like concrete rivers.
never's going nowhere. We're surrounded, let's surrender, run away right into thin air. Boy, take my hand, let's disappear. Too many city lights round here. Follow my heart into the trees under the stars. We can lose ourselves i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자리하고 있는 모하비 사막. 이곳엔 중동 지역 파병을 앞둔 미군들을 위한 훈련 기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기후나 환경이 중동 지역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동의 한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Fort Owen, 어윈 육군 기지를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중동 도시를 그대로 재현한 어윈 육군 기지.
사막 위에 들어선 흑색 건물들. 언뜻 보기엔 중동 어느 나라의 도시 같지만 이것은 바로 어윈 기지 국립훈련센터입니다. 2,600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대지에 세워진 이 센터는 일종의 가상 마을로 마치 영화 촬영장 같기도 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헐리우드의 전문가들이 건축을 도왔다고 하네요. 이곳에선 시리아와 이라크로 곧 파병을 떠날 미군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코디 브리튼 중사는 군인들이 급박한 상황에 이용하게 될 지하 굴에서의 작전을 재현했는데요. 군인들은 이 굴 안에서 총격과 폭격 그리고 자욱한 연기까지 마셔가며 실전에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When gunfire starts happening and you know you put a 17, 18 year old in front of gunfire.
전장에서 실제로 총격이 시작될 때 17살 또는 18살의 어린 군인이 선두에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총격이나 폭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때론 울기도 하고 몸을 웅크려 숨기도 하고 얼어붙기도 하고 그냥 싸우기도 하고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전장에 실전 배치되기 전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곳 어윈 기지에서는 군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훈련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 훈련이라고 하는 파병지의 문화에 대해서도 미리 경험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따라서 훈련 센터에선 시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중동 사람들처럼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가짜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건데요. 양꼬치 구이 장수 행세를 하고 있는 위삼 알지부리 씨는 이라크에서 미군 영어 통역을 하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고 결국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When I train or help someone here before they go overseas and make
저는 미군들이 해외 파병지에 가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건데요. 현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알려주고요. 현지 문화를 잘 모르는 미군들이 미리 숙지해야 할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훈련 기지에서 가상의 나라를 만들어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아트로피아라는 가상의 나라 국민들은 도노비아라고 부르는 적국의 군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요. 군인들은 실전과 흡사한 전투를 통해 다양한 전투 전략을 익히게 됩니다. 에비게일 베르고사 병장은 가상 전투에서 적국 도노비아에 속한 군인으로 아트로피아 군인들의 폭격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I mean, it was weird because we're supposed to protect people.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해요. 내가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요. 하지만 이런 가상의 훈련을 통해서 적군과 아군의 경험을 다 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어윈 기지는 훈련 센터를 찾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관광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파병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의 노고도 간접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커피 주문에서 제조까지 척척 로봇 바리스타.
커피는 이제 북한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는 음료가 됐다고 하죠. 미국인들은 커피를 물처럼 마신다고 할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요. 이제 로봇이 만드는 커피를 맛보게 됐습니다. 커피 주문부터 제작까지 사람의 손길이 단 한 번도 닿지 않는 커피를 만드는 로봇 바리스타가 등장한 겁니다. 커피를 파는 가게에 가면 바리스타라고 하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직접 커피를 내려 손님에게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텍사스주 오스틴에선 작은 자동차만한 기계 앞에 서기만 하면 따뜻한 커피가 눈앞에 등장합니다.
I think it's super cool. It's so innovativ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정말 멋지고 혁신적이에요. 이런 로봇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걸 보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맛 외에 눈으로 보는 재미도 제공하는 이 로봇의 이름은 브리고인데요. 이 회사의 찰스 스튜더 창업자는 브리고를 통해 커피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coffee is a very it's ubiquitous, right? And this problem that we're solving is
커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너무 흔한 게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아주 품질이 좋은 커피를 간편하게 또 맛이 일관성 있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튜더 씨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넣은 후 커피가 완성되면 로봇을 찾아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 가게에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주문 후에 로봇한테 가서 커피를 찾아가면 되니까 하루를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브리고의 편리함을 칭찬하는 소비자의 말처럼 로봇 바리스타는 편리함이 강점이지만 브리고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서만 탄생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비자들이 질 좋은 커피를 마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브리고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커피는 마시지만 이 커피콩의 원산지가 어딘지, 어떤 과정을 통해 커피콩을 공급받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편하게 마시는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가 어디에서 왔는지 소비자들이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스튜더 씨는 소비자들과 커피 원산지를 연결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커피콩 재배 농장과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가난한 커피콩 재배 지역 농부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소비자와 공유해서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의 산지를 돕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 현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든지 현지 공장에 송풍기를 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어디든 서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커피를 통해 공통점을 찾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원산지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고 맛도 좋고 편리한 이 로봇 바리스타가 기존의 커피 가게를 대신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커피 관련 산업은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그중엔 아주 숙련된 바리스타를 고용해 최고급 커피를 파는 가게도 있죠. 로봇 바리스타가 그런 가게를 대신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틈새도 많아요. 예를 들어 한밤중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을 수도 있고 공항에서 커피 생각에 간절할 때도 있겠죠. 그런 곳에서 우리 로봇 바리스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브리고사의 로봇 바리스타는 현재 오스틴 지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곧 미국 내 다른 도시들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long standing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what he's doing is reaffirming what has been a long standing United States position.
Long standing에서 long은 긴 또는 오래된이란 뜻이고 standing은 서 있다, 고정된, 지속된이란 뜻인데요. long standing은 오래 지속된이란 뜻입니다. 하스 연구원이 I think what he's doing is reaffirming what has been a long-standing U.S. position 라고 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오래 지속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real question in my mind is whether or not President Trump will adhere to that long-standing policy or whether he will water it down in pursuit of a deal.
Whether or not President Trump will adhere to that long-standing policy 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or whether he will water down in pursuits of a deal. 아니면 합의를 얻기 위해 그 입장을 완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water down은 무언가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다는 뜻인데요. 즉, 농도를 줄이다, 정도를 완한다는 의미로 통합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think what he's doing is reaffirming what has been a long-standing United States position. The real question in my mind is whether or not President Trump will adhere to that long-standing policy or whether he will water it down in pursuit of a deal.
오늘 뉴스톡에서 long-standi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4년 5월 21일 오늘 국제축구연맹인 FIFA가 창립됐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에스파냐의 7개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축구조직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과거 국가별로 축구협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자 이를 관리하고 이끌어나갈 조직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주도로 국제축구연맹이 결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FIFA는 1930년 7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제1회 월드컵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 대회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즐기는 세계적인 축구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FIFA의 본부는 스위스 쥐리에 있으며 전 세계 204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47년에, 북한은 이로부터 11년 후인 1958년에 각각 FIFA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002년 한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 대회를 개최, 4위를 차지했습니다. 1991년 5월 21일 오늘 인도의 전 수상이었던 라지브 간디가 암살됩니다.
She detonates the bomb. She explodes. And so does he.
간디는 이날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국민의회당 선거 유세 도중 꽃다발 속에 숨겨진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이 1984년 그녀의 경호원이었던 시크 교도에게 암살당한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암살범으로는 타밀의 분리 독립을 주장해오던 무장단체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가 지목됐습니다. 라지브 간디가 목숨을 잃자 인도는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라지브 간디의 아내인 소니아 간디가 국민의회당의 총재를 맡아 전국 수습에 나서게 됩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